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듣기만 해도 미국 생활이 편해지는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의 시작하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방송이 팟캐스트 서버의 문제로 약 2주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빠른 복구를 하여야 했지만 한국에 있는 안정적인 서버를 찾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송은 미국에서 정착하기 차 구입하기 편을 보내드리고 다섯 번째 방송은 정식 사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집은 여기까지 한번 맞춰보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미국에서의 꼭 필수품, 자동차. 일단은 자동차 다들 어떻게 먼저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국제면허를 다들 들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국제면허 1년 그 되는 걸 우선 당연히 챙겨왔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주는 한국 면허증이 이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 없어도 될 뻔했죠.
그렇죠. 저희가 자동차 사기 전에 일단 면허증을 해결을 해야지. 그러니까 미국은 면허증이 곧 신분증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기 때문에 면허증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허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용PD님이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의 몇 주가 한국에서 갖고 온 면허증을 바로 교환할 수 있다고.
네, 그 미국의 총 16개 주가 네. 한국 그 운전면허증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다 네. 불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네. 인터넷에 한국 그 운전면허 시험단? 그런 공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은 2주는 이렇게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는 운전면허증을 교환은 해주는데 필기시험은 무조건 봐야 되는 주도 있어요.
네.
필기시험은 보고 실기시험만 면제해주는 그런 주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한국 운전면허 공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친절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네.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면허증을 바꾸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미국에 왔을 때?
미국에 왔을 때는 DMV라고요.
네.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고
네.
그 이런 교통국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교통국이 큰 도시에 하나씩 오피스를 다 내놓고 있어서 그 오피스에 가면
네.
다 이렇게 바꿔주거나 자기 네.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DMV는 보통 작은 도시라도 다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자기가 속하신 지역에 DMV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서 찾아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면 근데 엄청 많이 기다리니까
맞아요.
혹시나 아기를 맡기고 갈 수 있으면은 꼭 맡기고 가시고요. 아기를 데리고 가실 경우에는 꼭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도시의 경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8시에 가면 이미 내가 내 차례 오려면은 오후 2, 3시는 되어야만
그렇죠.
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또 요즘은 잘 해놓은 데는 예약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아, 여기도 예약제는 있어요.
네,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약은 돼 있어요.
네, 예약 시간을 예약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웹사이트에 찾아보셔서 네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면허증을 가지려면 유학생들이나 미국 시민권자가 없는 분들은 일단은 학교에 먼저 유학생들은 학교에 먼저 가셔서 자기네들이 이런 면허증은 필요한데 일단은 미국에서 SSN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없다라는 증명서를 맞아요. 먼저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거 챙겨가야 돼요.
그거를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봐서 SSN 오피스를 먼저 찾아가신 다음에 그 SSN 오피스에서 나는 SSN 넘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증명서를 가지고 네. 증명서를 가지고 DMV를 네. 가셔야 된다는 거.
어차피 DMV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여러 번 왔다
그렇죠.
갔다.
그렇죠. 여러 번 왔다 갔다는 해야 돼요. 네. 근데 먼저 이런 그러니까 네.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하고 네.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한 다음에 가셔야 된다는 거.
네. 네.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3, 4일 걸리나요?
네. 그렇죠.
토탈 네. 다 합치면요.
네.
그리고 한국 면허증이 교환이 안 되더라도요. 필기 시험이 한국어로 볼 수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셔서 내가 필기 시험을 보려는데 한국어를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한국어 시험지를 주면 훨씬 쉽거든요.
근데 그 한국어 시험지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어 시험지가 다 맞춤법도 많이 틀려 있고 뭐 그냥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어색한 문체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림이 있다고 했는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 제가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컴퓨터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라서 문항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내가 네. 시험을 볼 때마다 네, 전 네. 필기를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똑같이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지에다가 바로 봤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미국에 봤을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외워가지고 그 답을 외워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좋네요.
시험지가 한국 마켓 가시면 책자에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셔서 그 시험지 입수하셔서 그대로 외워 가시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참 단순하네요.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냥 탁자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전표 쓰는 그런 서서 이렇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에서 봤어요.
맞아요.
칸막이도
없었는데요.
네. 네. 칸막이도 없고 서서 그냥 바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막 네. 처음에는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만약에 영어를 더 잘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을 당장 시험 딱 그거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당장 가서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면허를 땄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전혀.
다행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혹시 필기시험까지는 그렇다 하셔도 실기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미국 실기시험을 일단 차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기 운전면허 없이도.
네. 자기 차요?
네, 아니, 자기 차를. 어머,
빌려서 렌트를 남의. 가든가. 네. 아, 그러니까 본인 차는 없을 거잖아요. 네. 나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운전면허가 없으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지인의 차를 빌려서
혹은 렌트를 해서
네, 혹은 렌트를 해서 근데 렌트할 때도 그러니까 국제면허증을 주고 렌트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은 임시면허증을 줘요. 근데 그 임시면허증을 하면 내가 이거를 운전면허 시험용으로 렌트를 한다라고 밝히면 막 이렇게 추가 비싸. 차지가 엄청나게 붙지는 않게 빌려줘요.
그렇구나. 네, 되게 저도 낯설었어요. 운전면허 가는데 차를 갖고 그러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그래갖고 정말 처음에 와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잘 모르는 분 차 빌려가느라고.
빌려주셨네요. 네,
굉장히 민폐를 끼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가 차를 가져가면 이제 옆에 심사관이 같이 타요. 그래서 이제 심사관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네,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말 다르네요.
갑자기 여기서 그냥 우회전해라 그러면 우회전하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한국이랑 거의 교통 체계는 비슷한데 저희가 주의해야 할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스탑사인. 스탑사인에서 확실히 서주셔야지 완전히 스탑하셔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3초 세시고 다시 출발하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약간 낯선 게 비보호 좌회전.
그 저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비보호 좌회전이 익숙하지가 않은데 미국은 굉장히 있죠. 네 비보호 좌회전 그래서 이제 파란 직진하는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편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 좌회전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유턴해라. 갑자기 그래요. 미국은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턴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유턴하라 그럴 때 이제 유턴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길거리 파킹하는 거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이제 스트릿 파킹하는 거 그거 패럴 파킹하는 거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미국은 차가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대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대도시에서 딴 게 아니라서 네, 잘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냥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미국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다들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라 저도 지인 찬스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분은 되게 깐깐하게 본다. 또 이분은 그 아 우리가 실기 시험을 볼 때 인터넷으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인터넷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다른 곳은 이렇게 어쨌든 예약을 하게 되겠지만 뭐 예약 인터넷으로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는 인터넷으로 누구를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그래서 그분이 시험일 때 이렇게 딱 집어서 그분을 조금 널널하게 보신다.
맞아요. 네. 그 운인 것 같아요. 심사관이 누가 걸리냐에 따라서 되게 운인 것 같고 좀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잘 봐줬던 것 같고 젊은 여자 심사관은 좀 깐깐하게 봐줬던 저도 한국에서 굉장히 운전을 많이 하고 미국에 왔는데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전 정말 다행히도 되게 넉넉한 할머니가 걸려가지고요. 다행히도 너 오랫동안 운전했겠지 그러면서 네. 한국에서 온 사람들 꽤 있으니까 너 했겠지 그러면서 바로 그냥 많이 안 하고 많이 안 들고 한 10분밖에 안 들고 저는 바로 끝났거든요.
저는 너무 이제 운전을 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그냥 와서 뭐 한 손으로 운전을 했더니 너 너무 건방지게 운전을 한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로 너를 이제 페일하겠다. 이렇게 한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는 너무 침착하게 스탑 사인에서 너무 오래 쓰고
너무 겸손하게
네, 너무 겸손하게 했더니 아 네가 좀 미국 운전 체계를 이해를 잘 못하고 서투른 것 같다고 네. 또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한 것도 안 되고 너무 조심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시내 주행이면 보통 35마일 그런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거에 딱 맞춰서 편안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합격의
네, 세 번째 붙으셨나요?
네, 세 번째 붙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은 내가 운전면허를 받을 때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거.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네.
운전면허 시험은 얼마든지 제가 응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 시험을 여러 번 봐도 돈이 추가되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볼 때마다 이렇게 돈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서.
근데 문제는 친하지 않는 지인에게 세 번이나 차를 빌렸어요.
민망하네요.
네, 굉장히 난처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 들고 계시죠?
여기 미국에서도 1종, 2종 막 이런 거 있나요?
승용은 아예 승용 단위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는 또 주마다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승용은 승용 단위로만 그러니까 1종, 2종은 따로 없어요.
네, SUV 큰 거라고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오토바이는 따로 보는 이륜은 따로 보는 것 같고 네, 그는 BMW에 가서 DMV에 문의하시면 네. 자세히 안내를
그리고 주마다 법이 좀 다른데 여기 주는 내가 태울 수 있는 원래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처음에 시작하고 1년, 2년은 내 차에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다. 그런 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번에 구글링을 하다 보니까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은
뭐 몇 세 이하는 아예 못 태우고 그런 게 주 법마다 다른데 이 주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주는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나중에 만약에 경찰이 솔직히 내가 스피드리미터 살짝 넘어서 경찰이 했을 때 만약에 그런 거를 경찰이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저 좋죠.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버스 전용차소 버스 전용차로가 한국에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도 좀 있지 않아요? 네,
약간 그게 큰 버스 하이웨이는 있죠.
아 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그쪽 저쪽에 아라파고 쭉 따라갈 때 그 시골 같은 데도 있던데 약간 거기 이렇게 버스 전용이라고 진한 선이 딱 되어 있던데요.
그게 저 진한 네, 선이 네. 저도 한번 가다가 있었는데 그 위에 저게 뭐지 하고 차가 막 밀리는데 그쪽은 쌩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아니고 일반 승용차가 막 지나가요. 뭐지 하고 가면서 막 간판을 이렇게 막 봤는데 그쪽 길은 2인 이상?
아, 호브라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호브라인이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인 1승용차를 갖고 있는 문화다 보니까 두 명 이상 탄 차에 대해서 그렇게
버스처럼
예,
먼저 저희도 그 길로 갔어도 된 4인 가족이니까
4인이 다 타 있으면 그 대신 그 차에 몇 명이 그때 타고 있어야,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가끔 경찰이 서 있어요.
경찰이 서 있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 곳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타주로 좀 다니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천장에 딱 달려 있어서 구간 구간마다 카메라로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있고요.
네. 대도시에도 대부분 있죠. 그렇게 2인 이상 달리는 되겠어요.
그리고 네. 시골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시골 같은 경우는 경찰들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도 괜히... 경찰이 서 있는 경우 많이 봤어요.
괜히 밀린 차선에서 괜히 달렸네.
하지만 거기 이제 또 안 막힌다고 거기도 또 스피드 리밋을 넘으시면 거기는 맞아요. 더 많이 파인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다시 자동차 사기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혹시 보험 관련해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생각해보니까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딱 와서 그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랑 했더니 이 지역에서 드라이브한 그 경력이 없어서 이 지역 그 뭐를 따르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 요금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1년 저희가 가지고 온 그 의료
보험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러니까 국제 운전면허증 그거에 해서 이제 좀 보험 드는 게 더 약간 쌌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로 6개월을 한 다음에 그 6개월 이상 다시 이제 재가입을 할 때는 그 다른 룰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이제 가격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제 운전 면허증만 딱 가지고 왔거든요. 저랑 세당이랑 둘 다. 근데 그걸 받으러 갔을 때 거기 창구에서 원래 또 이렇게 떼주는 증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사고 경력 증명서?
한국에서요?
네. 그게 몇 년 이상 그 무사고 증명서를 떼오는 게 있었어요. 국제, 그러니까 영어로 돼서 막.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안 뗐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또 조금 싸지더라고요.
그거 많이 싸지죠.
네. 많이
그리고 실제로 근데 지금 어떻게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제 운전 면허증에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온 게 조금 전이니까. 근데 원래 국제 운전 면허증은 한국 운전 면허증을 무조건 소지를 해야만 그게 효력을 발휘해요. 국제 운전 면허증 갖고만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국제 운전 면허증은 원래는 그것만 따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실 때는 우리나라 원래 운전 면허증을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때 뭐 자기의 사고 경력증을 한국에서 이렇게 발급 받으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해주고요 경찰청에 가셔야만 해줍니다. 그거는 또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국제 운전 면허증 받으려고도 경찰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코너에서 그래서 그게 두 개 다 됐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는 저는 이제 서울에 네. 이제 강서에 살았는데 서울 강서 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운전 면허 그 시험 보는 데가 따로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별개로 진행을 했었어요.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떼오시면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신랑한테 여기서 떼지 뭐 그랬어요. 그 어차피 인터넷 뭐 출력하면 돼. 근데 영문은 못 뗀대요 여기서.
네. 영문도 못 떼고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는 주가 있고 인정을 또 안 해주는 주가 있어요. 왜냐면 또 이런 신호체계가 다르다고 인정을 아예 안 해줘 버리면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혹시 모르니까 두 개 다 그냥 떼서 오세요. 오실 때.
미국 보험이 굉장히 비싸죠. 한국에 비하면 자동차 보험이. 저는 그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소용없고요. 나이가 일단 25세 이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차지가 훨씬 네, 많이 붙어요. 네. 두 배 이상이 거의 붙어요.
제가 6개월에 1200불 내고.
거의 두 배.
아,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이제 아직은 자동차를 안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운전면허, 그 운전보험을 고려를 해보자면, 4도어보단 2도어가 운전보험이 더 비싸요. 자동차 보험이.
아, 스포츠카라서.
예, 그러니까 쿠페라고 해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탈출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서 운전, 그 보험 자체가, 운전자 보험 자체가 더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사실 때 어차피 애가 있으신 가정은 다 4도어나 아니면 큰 차를 사시겠지만 그런 것도 차를 사실 때 고려를 해볼 사항인 거죠.
당연하지만 새 차를 사시는 경우가 더 훨씬 비싸죠. 그쵸, 중고차를 네, 가격보다 가격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비싸고. 일단 차를 사야 됩니다, 저희.
네. 이제 그럼 진짜로 차를 사러 가보죠.
아직 안 샀네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었나요? 무슨 얘기지?
솔직히 새 차는 네, 사기가 다 네, 편하실 테니 우리 중고차로 사는 거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미국에 왔을 때 중고차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건 크래그리스트.
그렇죠. 많이들 네, 이용하시죠. 네.
크래그리스트 그 지역마다 크래그리스트를 쳐보시면 이제 거기에 이제 오토란에 보시면 이제 많은 중고차들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중고차 구입할 때 유의할 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딜러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특별히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이런 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 어떻게 사야 되는지 경험들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중고차 샀는데요. 네.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면 그 차의 과거를 확실히 알 수 없어서 그 차의 현재 상태를 이게 장담을 못 한다고. 그래서 좀 약간 비싸도 딜러한테 사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 현대에 가서 그 딜러한테 샀었거든요.
아, 그 설티파이 된 네, 유즈들을.
네, 네, 네.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사면 근데 약간 비싸게 사는 면이 있는데 제가 사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면 일단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사실 때는 빈넘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차 유리창 밑쪽에 보시면 차마다 개인의 빈넘버가 있거든요. 그걸 인터넷에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으시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빈넘버 조회하시고 그다음에 그 차 주인과 함께 딜러에 찾아가셔서 차를 인스펙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가져가서 기술자한테 어디가 고장났는지 한번 봐달라. 내가 이 차를 살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검사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아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검사를 해서 어디 어디가 문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단이.
그럼 비용은 안 드나요?
아, 그거는
지난주에
이화의 약간 뒷부분을 잘 들어보시면 네, 만차형이 제대로 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팁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 것까지 다
언급하셨는데 그거는 개인
샵이었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혼다 차를 살 경우 예를 들어서 혼다 딜러에 가져가셨을 때 특별히 팁은 안 냈던 기억이 있는데 인스펙트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는 사람이 이제 내가 돈 주고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예, 서티파이 된 유즈들을 사실 경우에는 그런 건 다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있어요. 경우가 다 네,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크레이그리스트나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네, 이런 개인 샵 정비소에 가셔서 일일이 다 네, 하셔야 됩니다. 본인입니다.
네. 차가 뭐 싼 게 아니고 비싼 물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검사하시는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거든요. 그냥 가셔서 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차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주인과 딜 하셔서 이 문제를 고쳐달라. 그러고는 후에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난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만큼 값을 깎으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꼭 인스펙터를 가서 받아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중고차일 경우에.
제 남편이 왜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차랑 같은 급의 그 차들을 이제 크래그리스트에서 최근에 가격을 이제 알아봤나 봐요. 이제 개인이 파는 거를. 그랬더니 저희가 딜러에서 딜러한테 산 그 우리 차 가격보다 2,000불이 더 싸더라고요.
그거는 정말로 네. 그런 인스펙션 값에서 네. 다 이렇게 빼는 가격인.
보통 차 주인을 지역에서 만나시면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주로 차 정비를 어디서 받았냐? 거기 가서 해보자. 그럼 거기 가면 요즘 다 컴퓨터로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간 거며 뭘 수리한 거며 그 딜러에서 쫙 그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갈아준 차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디 손을 봤는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 거 유의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체크하시고.
네.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왔을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들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싫다 그러면 딜러한테 사는 게 가장 좋죠.
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딜러 같은 경우는 자기가 AS 기간도 살 수가 있어요. 그 보증 기간을 살 수 있어서 워런티 기간을 사면은 이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을 때도 그 딜러한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딜러한테 사는 게 더 훨씬 싸죠.
저희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딜러마다 또 값이 똑같은 차임에도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 차값을 서로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정말 하루 종일 아침에 갔다가 해 다 지고 저녁에 늦게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으로 내가 차종을 집어넣고 우리 지역을 치면 우리 지역에서 어느 딜러가 제일 싼가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전화해서 너 이 가격에 줄래? 라고 물어봐서 준다 그러면 가서 사시면 되고요. 안 준다 그러면 딴 데 알아보시면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하실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어디가 제일 싼지 가격 비교하셔서 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는 지인분이랑 같이 그 차 사러 같이 갔었는데요. 그 지인분이 그분도 거기서 하시고 또 다른 분도 많이 소개시켜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딜러에 그 신용을 많이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덕분에 좀 차값을 좀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새 차나 유즈나 둘 다 어차피 미국은 대부분이 딜러들이 파는 차이기 네. 때문에 흥정이 얼마든지 맞아요.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인을 잘 아는 분을 같이 가시면 싸게 사실 수 있고요. 근데 미국은 저는 좀 희한했던 게 그렇게 지인을 데려가면 그 지인한테 얼마가 가더라고요.
커미션이 존재하죠.
네, 커미션이.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손님을 데려가면 손님 네. 한 명당 얼마씩 몇백 %씩 이렇게 차값에 몇 프로. 커미션이.
왜냐면 아까 얘기 안 하던데요.
왜냐면 로비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네, 나라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나라가.
그래서 커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력이 오래 되셔서 그런 쪽 길 하나 뚫어보시는 것도.
어쩌다 하겠는데요, 네.
라이드만 하지 마시고, 네. 딜러샵으로.
네, 괜찮네요.
네. 또 자동차 살 때 또 주의할 점 있을까요? 크래그리스트 사시고, 아니면 아는 지인, 뭐,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이랑 연결돼서
네, 이것도 좋은 것 네,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샀어요. 계속 뭐 어떻게 사지? 이러고 이제 계속 고민하고 막 서핑하고 계속 이제 막 한 고민만 한 2주 했나? 그래요. 막 그 렌트해서 쓰면서. 그런데 이제 지인분이 들어가시면서 저희가 원했던 차종을, 차종은 맨날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거, 네. 이걸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연도가 좀 된 거긴 하지만 그만큼 더 저렴하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시니까 그분이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정비했던 기록 같은 거 다 보여주시고 어디를 이용하셨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타이어도 이제 이 동네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게 뭐 좋은 걸로 예전에 가르셨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지인 찬스가 가장
지인 찬스 네,
마음이 편해. 그 서로 저렴하게 산 거래요. 그게 그분은 내놓으시는 것도 또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니까
어떻게 시기가 이렇게 잘 맞아서
그래서 집 살 때랑 똑같이 자동차도 딱 나갈 때 다들 나갈 때가 싸고요. 네. 다들 나갈 때가 갑자기 싸졌다가 또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요. 또 다들 안 살 때는 또 가격이 또 쌉니다.
자동차가 보통 여름부터 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차들을 싸게 빨리 연도가 바뀌기 전에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시면 조금 더 딜을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또 차를 살 때 택스가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주마다 택스가 틀려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택스가 싼 주로 가서 사오시더라고요. 그게.
가까운 주라면
네,
그렇게
가까운 주라면.
하시고 네. 그다음에 너무나 차가 오래돼서 밸류가 많이 났다라고 하시면 이건 약간 그래도 편법인데 그 기프트로
양도
네 양도하는 아예 밸류를 0으로 하고 도네이션 방식으로 네네. 혹은 기프트로 해서 밸류를 아예 우리가 거래 돈 거래가 없다는 식으로 하셔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는 분도 이제 뭐 그 택스 싼 주에 놀러 가셔서 구경하시고 오는 길에 차 사서 오시고
아 그리고 탁송료를 그래도 내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아 그런 것도 탁송을 해줍니다.
네,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딴 주도 혹시 택스가 어떻게 되는지 차값을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1탄 미국에 정착하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아줌마들만 지난주에 모여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미국에서 남편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와서. 그래서 저희 지난주 만찬님께서 이 자리 결석하셔서 오늘 특히 얼마 전에 자동차를 또 구입하셨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남편 주부긴 하지만 그래도 차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지난주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많이 다루지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차 부분만 약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장 손쉬운 것은 사실 그냥 딜러샵 가서 딜러 만나서 착해 보이는 딜러랑 잘 얘기해서 쇼 붙이고 깎고 그래서 그냥 사면은 거기서 이제 뭐 등록 절차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워렌티라든지 다 해주니까 그러면 자금 사정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솔직히 해서 제일 마음 편하고 제일 좀 무난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진주댁도 그렇게
카맥스에서 네,
저는 카맥스에서 샀어요. 네,
그렇게 가서 거기 딜러한테 구입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남는 게 시간이어서 왠지 그 뭐라 해야 되나 딜러 수수료 주기도 싫고 발품을 팔자 그래가지고 일일이 그 온라인 사이트들 뒤져서 직거래로 나온 상품들 뭐 한 달여
크래그리스트 이런
네 크래그리스트를 이용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산 그 사이트는 그래서 미국은 그 크래그리스트가 지난주에 이야기 했었나요?
네, 거기서 했어요.
벼룩시장 같은 사이트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느껴본 거는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아직 직거래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거래로 차를 살 때 그 차에 대한 어떤 정비? 이런 차를 볼 줄 아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차가 어떤 차량인지 어떤 뭐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다음 또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쉽게 육안으로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걸로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 직거래가 그나마 한국보다는 그나마 가능한 이유는 약간 그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그 차를 가지고 정비소에 가서 인스펙션, 그러니까 차량 정비를 맡길 수가 있어요. 차를 사기 전에 그 차를 팔겠다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통 허가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점검 비용은 내가 내지만 보통 한 100불에서 한 120불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퍼처스 인스펙션 해달라고 하면은 차를 처음부터 그냥 외관부터 내관까지 성능별로 쫙 다 검사를 해줘요. 그 정비소마다 조금의 그 체크리스트에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해주니까 그 제3자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해주니까 그걸 가지고 2차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직거래를 가능, 믿고 살 수가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직거래 시장에서 1차 가지고 정비소 가서 이런 거 맡아보자 그러면은 당신한테 차 안 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미국은 일단 그런 게 약간 문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어서 그 좀 더 믿고 안전하게 직거래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어찌됐건 딜러샵에 비해서는 그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비소에 가고 그런 절차들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게 일단 좀 불편함은 좀 있죠.
네. 직거래의 단점은 워런티가 없다는 거. 저 아무래도 딜러에서 중고차를 살 경우도 워런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차라는 게 고장이 또 언제 어느 순간 날지 모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 중고차 얘기했나요? 아니면 새 차 얘기했나요?
둘 다 다 얘기했는데 예, 저희가 얄팍한 지식으로 둘 다 얘기했는데
차는 정말 조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새 차는 정말 조금 얘기했어요.
저도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사실 새 차에 대한 경험은 없는데 뭐 차 관련된 정보를 열심히 공부를 몇 주간 온갖 그런 사이트를 다 뒤져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여기서는 그 새 차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간 딜의 그 조건이나 딜이 그 딜러들 새 차 딜러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옵션 뭐 하나 해주느냐 아니면 뭐 얼마 뭐 어떻게 빼주느냐 뭐 어떤 거 뭐 서비스로 넣어주느냐 이 정도인데 미국은 그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새 차를 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좀 알아보고 관련된 약간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좀 더 약간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페어함이 느껴지는 게 정보가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출해주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좀만 이렇게 뭐 그 구글링 해보면 금방금방 나와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기대면 새 차를 살 때도 뭐 적게는 뭐 몇백 불에서 많게는 몇천 불까지 차이가 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딜러샵이 가장 편하고 내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는 있으나 어찌 됐건 딜러도 미치고 팔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직거래 시장에 비해서 분명히 돈은 더 들어가고 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죠.
새 차 사실 때 제가 주의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딜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얘가 한두 시간 딜이 아니고 정말 해 떴을 때 갔다 해질 때 오는 게 딜인데 얘네가 막 이렇게 어렵게 차값을 깎아주는데 결국 그 깎은 만큼 더 붙여먹는 데가 워런티예요. 그러니까 차 뭐 7년짜리를 뭐 10년짜리로 익스텐드 한다던가 3년짜리를 7년짜리를 할 때 이 워런티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천 불씩 하는데 이 워런티도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앞에 차값을 다 깎아서 그 깎은 만큼 이제 워런티를 안 깎아주고 그대로 이제 이익을 남겨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딜러들끼리 자기네가 서로 주고받는 딜러머니라는 이렇게 종이 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딜러랑 차를 판 딜러랑 친하면 이 차는 이 딜러한테 사고 또 이 파이낸스는 딴 사람하고 하거든요. 워런티는 이 딴 사람이랑 딜을 하기 때문에 얘한테 내가 워런티를 좀 싸게 살 수 있게 네 딜러끼리 뭐 통하는 그런 머니라던가 아니 오퍼 같은 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그 워런티도 좀 더 싸게 이렇게 좀 구입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딜러샵에서 그 중고차를 살 때 그런 경험들 있으면 지난주에 저와 마찬가지로 없었는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주땡님.
저희는 그 카맥스라는 데서 중고차를 샀거든요. 근데 카맥스는 또 보통 딜러샵하고도 조금 다른 게 그 딜러샵에서는 나와 있는 가격을 또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맥스는 이제 정찰제라고 마치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그 딱 가격이 고정이 돼 있고 절대 뭐 딜을 할 수 없고 대신에 이제 뭐 자기들 말로는 차의 품질을 보장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딜러샵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한데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거기서 이득을 본 거는 거기서 이제 원래 차를 샀을 때 5일 정도 타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차를 거기 있는 차를
리턴도 되나요?
리턴도 돼요. 완전 환불도 되고 5일 안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포드 포커스를 샀다가 이제 타고 다니는데 소리도 조금 시끄럽고 그게 그 저기 뭐냐 그 뭐죠 차 빌려주는 데가 뭐죠 렌트카 출신이었거든요. 렌트카 출신이어가지고 좀 싸기는 싸고 모양도 예뻤는데 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5일도 더 탔어요. 5일 더 탔는데 5일 타고 갔는데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바꿔줬고 심지어 그 차가 이제 정비 받고
이제 뭐 유리 가는데 시간이 이틀 더 걸리니까 이틀 더 그냥 이 차를 타라.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바꿔줬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점은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카맥스에서 산 차는 또 카맥스에서 나중에 다시 팔기도 되게 쉽고 그런 점이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카맥스가 유명한 게 제가 귀국한다던가 차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때 거기는 진짜 다 봐준다는 유일한 딜러. 예, 예. 그렇게 유명한 것 같아요.
아, 좀. 왜? 반값 정도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앞에 코가 이렇게 콕 들어와가지고, 네. 남편이 자산을 자꾸 깎아 먹어요. 좋습니다.
저 얘기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저 아는 후배가 여기에서 차를 구입을 했어요. i30를 현대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딜을 했대요. 딜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막 진짜 성공적으로 깎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이 차를 등록하러 갈 때도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마다 다 다른데 원래 그 세금을 딜러들이 내줘야 되는 게 맞고 자기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다른 조항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보니까 깎아준 게 그 세금만큼을 깎아줬대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가서 나중에 그 세금을 내고 나니까 결국 이 사람이 깎아준 게 없었던 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 견적을 할 때 그 세금 포함하는 견적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도 그 처음에는 그가 얼마 이렇게 그 정보를 한참 볼 때 게시판을 한참 뒤질 때 그렇게 나와서 저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지 지금 기억을 안 나는데 그렇게 용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딜러샵 저 딜러샵 해서 네. 해야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당합니다. 네. 아셔야 됩니다.
또 주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또 오시는 주가 그 어떤 주인가 그 세금을 어떻게 한 건지 좀 이렇게 확실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는 이제 여기 참석을 해서 막 주서 들었잖아요. 이제 다 언니들 주서 들었는데 그 지난 주말에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저녁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막 하는데 그 친구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데 뭔가 차를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이제 사서 가려고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어요. 뭘 했냐면 지금 이제 2014년 차는 깎아야 된다. 왜냐면 연도가 바뀌었지 않냐. 근데 걔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차가 2014년에 뭐 한두 대 남은 그런 차더라고요. 그래서 탁탁 깎으라고 막 그거는 너의 2015년 1월이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더 깎으라고 막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유용한 방송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미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중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벌써 자녀가 계약을 했을 거고요. 학생이신 분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약을 하는데요. 다들 이번 한 주 계획 잘 하시고 뒷바라지 잘 하셔서 새학기 출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길 빌면서 2015년 첫 방송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suda@gmail.com과 페이스북 페이지 미국 주부들의 수다 미주다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